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견디어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는 이들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에서 우러나온 모든 행위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얻고 여러분은 그분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12장.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십일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에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붙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God himself is with us. Let us now adore him and with awe appear before him. God is in his temple. All within keep silence.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 역시 수없이 들어온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주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고백만큼 나의 삶의 왕좌에 자리에다 모시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로 계시는가? 이것은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우리 기도인들에게 확인되어줘야 하는 귀중한 과제입니다. 적어도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
주님보다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찬밥 신세를 느낄 정도로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오셔서 너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우리가 주여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는커녕 주님께서 나의 생의 뒷자리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해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도를 주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잘 입술로는 찬양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질문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시도했고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염려한 나머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며 실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고기를 잡아 만선이 되었어도 주님께서 오셔서 같은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도 없이 행해지는 것들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들어 생기면 과거의 결심과 상관없이 마구 마음이 흔들리기 쉬움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모두 실패한 인생들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이는 면에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성공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성공과 실패의 바른 판단은 가능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자신의 일에 돌아가 밤새 헛수고를 한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헐고 다시 짓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부자도 실패한 인생에 있어서 꼭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동트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셨던 주님은 어둠이 끝나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는 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그 당시의 대상이 누구였던지 오늘은 이 자리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교훈입니다. 바울사도는 율법의 말씀들조차도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동트는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가 연거푸 물으신 것은 오늘 바로 나를 앞에 두고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같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당시에 우리보다 무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결정과 고백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처럼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예수는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내가 다급할 때면 언제나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보다 사람이거나 사물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비교하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비록 한때나마 주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해보려다가 실패하여 면목이 없었지만 거침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다니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음으로 귀중한 존재가 부모임을 못 박으셨지만 그 귀중한 부모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나 딸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예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이고 이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까? 부모나 자녀보다도 못한 것들 때문에도 주님을 곧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늘 이것만 해놓고 라고 하면서 밀고 밀리고 해서 내 인생의 맨 뒷줄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영원히 죽을 형벌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에 기록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 맨 뒤에 주님을 두며 조금은 나에게 바쁘거나 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도는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도를 주님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시간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의 인생의 영순위로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제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이 때로 필요할 때만 심부름센터의 용역회사 직원처럼 불러지는 그러한 분으로 대우하다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떳떳이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부탁이 있을 때 자신있게 찾아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어린아이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첫째 자리를 내드릴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진 것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진 것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신다면 주님은 너무나 서운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주셨음에도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주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움일 것이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자세로 주님을 대우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최고의 자리, 첫째 자리, 영순위의 자리를 두어야만이 주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기꺼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 오늘은 잠언 20장 22절부터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잠언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각각의 단어에 담긴 의미의 폭이 매우 넓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선악이라는 말을 들으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 의미를 강하게 느끼면서 악의 의미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잠언 20장 22절에서 말씀하는 악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 경우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악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 일을 내가 꼭 갚아주마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삶에서 느끼는 분노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것이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보복해보아야 별 소득도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 인간이 이번에는 나한테 정말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차분히 그 자리를 떠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필요가 없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부당하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원한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십니다. 이제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네, 앞서 몇 번 들은 것 같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처럼 완전히 같은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중간중간 반복됩니다. 잠언서에서 동일한 내용이 몇 차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스포 투데이 잠언 주석에서 잘 정리해 놓았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같은 잠언이 반복해서 포함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편집이 서툴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잠언이 문맥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저울추의 문제를 방금 전 22절에서 본 사람, 즉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의 경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복수심이 들죠. 하지만 복수는 아예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 갚음을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위험한데 그 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판단 능력과 통제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나 자신이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면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고 심한 경우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경우를 알지라도 공정한 복수를 넘어설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내 마음의 저울추가 한결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22절에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의롭지 않게 저울추를 사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잠언 16장 11절에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복수는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매우 공정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해자를 벌하시고 피해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20장 24절을 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네, 24절 상반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가르침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24절 상반절은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정하고 알려주십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 판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을 나름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어느 극단에도 빠지지 말고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격려가 아닐까요? 여기서 영어 성경 번역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는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얼마나 훌륭한 번역을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참고자료로 삼기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24절 말씀은 조금 예외에 속합니다. 아주 훌륭한 번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NASB 번역본에 사람의 발걸음들은 주님에 의해 지정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은 사람 쪽에 주어진 선택권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주는 분이지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쪽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과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즉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으로 돌아와서 24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는 질문과 탄식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진심 어린 자각과 고백이 있을 때 인생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평강과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언 2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여러 번 확인했듯이 성경에서 거룩은 따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선언하기에 앞서 매우 신중한 판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서원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섣부른 서원을 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서원을 악용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인데요. 개역 한글판으로 읽으면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하나도 못 드리겠네요 라고 말하는 종교성을 가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맹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 애쓰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급하게 서원하는 것이든 변명거리로 서원하는 것이든 맹세 자체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섣불리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 가르침에 신속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길이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속박이나 스스로 초래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e strong in the Lord our God. Be strong in the Lord our God. For He is with us. Be strong in the Lord our God. Be strong in the Lord our God. Be strong in the Lord our God. For He is with us. Be strong in the Lord our God.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If God is for us, be strong in the power of the Lord.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If God is for us, then who can be against us? Be strong in the power of the Lord.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